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의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이 어떤 것인가 깨달아 알미야 진심으로 복이 있는 신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땅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달아 확인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된 그러한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그 시편 83편까지는 아삽이 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시편 76편까지 설교하고 중단했다가 77편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성경 보면 아삽의 시가 73편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3편부터 그 83편까지가 아삽의 시로 되어 있는데, 그 아삽의 시의 분위기가 어떻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시편을 잘 들으셨으면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 아삽은 환란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를 보면은 그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힘없는 자가 환란을 받고 또 시련을 겪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 누구시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공유리 있으시고 정의로우신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서 악한 자가 연약한 자를 억누르고 또 환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 계시느냐, 어떤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하느냐,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삽의 시는 그 시의 분위기가 좀 무겁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시편 보면은 아삽의 그런 시에 대해서 좀 흥미가 반감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편은 아닌 것 같다.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삽의 시에서 분명히 배우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도 그 아삽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어떤 환란, 시련,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그 정의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실종된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이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이 아삽의 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아삽이 어떤 그 답을 얻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참 그 난감하고 곤란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믿고 있는데, 왜 자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가? 얘기한 대로 왜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것 같은 그런 현실로 자꾸 이제 벌어지느냐?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지고 난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삽의 이 시를 우리가 대하면서 아삽이 그런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삽의 시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84편부터 이제 몇 편은 고라의 자손의 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4편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아삽의 시와 비교하면은 좀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벌써 1절 시작부터 아삽의 시에 비하면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진짜 뭐 은혜가 확 와닿을 것 같은 그런 문구로의 시작이 돼 있단 말입니다. 뭔가 야 이게 정말 시 같다는 그런 느낌이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84편을 다 봐도 뭐 고난, 원수, 대적, 환난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이제 흘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시편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아삽의 시에 비해서 이 84편 이런 내용이 더 은혜가 된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읽기에는 이 84편이 더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시편인지 간에 아삽의 시는 아삽의 시대로 또 고라손의 시는 고라손의 시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일하게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유익됨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84편을 보면은 그 중심이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84편 마지막이 복이 있나이다 이러한 얘기로 끝나고 있고 또 그 앞에서도 복이 있다는 말이 몇 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제목도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84편이에요. 이러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복 그러면 항상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편히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복 있는 것 이렇게들 대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겉으로는 복으로 얘기하지 않냐한다 할지라도 내 속이 내 마음이 항상 복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속마음은 항상 그런 어떤 편안함과 또 부요함과 뭔가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그런 것을 내 복으로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계속 이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나이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생각에 앞서서 정말 내 속 심령이 원하는 복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복이라는 것이 뭘까 이것부터 여러분이 좀 더듬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복은 좋은 걸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의 개념이 좋은 걸 받아 누리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이 좋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는 좋다는 것과는 전혀 이제 개념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고 야 이게 좋은 것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좋은 것이다. 그 자체가 달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싫다고 자꾸 물리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84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복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이 4절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말을 실제적으로 뭔가 인정이 되느냐,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주의 집에 사는 것이 정말 복으로 그렇게 다가와지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게 복이 있겠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100평 고급 빌라에 사는 게 복이 있겠습니까? 양쪽에 어느 게 복이 있게 보여요? 일단 우리 마음에 강하게 이제 다가오는 것은 주의 집이라는 것보다는 100평짜리 고급 빌라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 참 복이 있다. 저거 무슨 복이 생겨 나를 구했나. 뭐 이런 그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집 그러면 뭔가 상상되는 게 없어요. 근데 100평 빌라 이래 버리면은 뭔가 방이 대여섯 개에다가 뭐 거실 대리석 장식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딱 생각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집 또 이러한 단어보다도 뭐 100평짜리 어떤 거 이런 게 더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더 생동감 있게 강하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편 보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 복이 있다 머리로 옳습니다. 아멘이 되어지는데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내게 복으로 다가와지는 거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머리는 분명히 복인데 주의 집 뭔지도 몰라도 성경이 말하니까 복으로 인정하겠다 뭐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야 주의 집에 사는 게 참 그 복 있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주의 집에 있으면 좋겠다 또 이런 개념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1절 2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주의 장막이나 여호와의 궁정이나 주의 집 다 같은 말입니다. 한 개를 이렇게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요 시편 저자가 그 주의 집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궁정이라 그러죠. 궁궐로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그 시편 저자에게 주의 집이라는 것은 귀하고 존귀한 그런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쇠약할 정도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만큼 주의 집을 사모하는 이 사람에게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복이 있게 보였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길을 사모한다면은 큰 빌라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게 보이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집이 뭐길래 그 집이 도대체 뭐길래 시편 저자가 그렇게 사모했는가가 이제 궁금한데 뭐 주의 집이라는 건 아시느라 성전이죠.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성전을 얘기하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그렇게 큰 의미 있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그러니까 주의 집이라는 것은 그들 삶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성전이 없으면 안 되었죠.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성전을 향한 절정의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성전을 신뢰하는 그들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책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를 무시해버린 건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건물로 세워진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그 유대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냥 보이는 건물을 신뢰하고 그 보이는 건물을 중심했던 그들 신앙을 책망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으로 믿었고요. 따라서 성전에 나온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니까 이처럼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관계 자체를 사모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그토록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건 단순히 어떤 성전이라는 건물에 기거하는 그런 사람의 복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정말 복이 있는 것이구나.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복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함께해달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의 그 의식구조는 다른 데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뭘 기대하고 그런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어떤 지향서 건져주고 항상 그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삶 평탄하게 해주고 거기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 주면은 안 될 일을 되게 한다 그런 것이 살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에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부자존재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곳이 바로 주의 집이더란 얘기입니다. 주의 집이 뭐길래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에게 함께 해주시는가? 그게 바로 주의 집이 인간의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덮어주는 것, 용서해주는 그곳이죠. 그게 주의 제단이거든요. 3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가 제 집을 얻었다. 집이라고 하는 건 안식처잖아요. 참새도 집을 얻고 또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그 주의 제단이 참새와 제비에게까지 안식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참새와 제비에게까지 안식처가 되는 게 주의 제단이라면 당연히 주의 백성들에게 제단은 안식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집을 사모한다 이러한 얘기는 주의 집에 거하지 아니할 때 제단 앞에 나오지 아니했을 때에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가 그 결국을 아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주의 집에 거하는 게 복이 있겠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그 주의 집에 거하지 아니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내다본 사람이 그걸 바라본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주의 집에 거한다는 거 정말 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가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주의 집에 거하든 거하지 않든 뭔 상관이고 이러한 사람은 주의 집을 사모한다 또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의 집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은 가도 되고 안 가도 그만인 것이 아니고 주의 집에 거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계속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 간추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인간 상태 그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집 밖에 있는 게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러한 인간 실상을 우리가 다 종합해 생각해 보면 결국은 결론은 아 주의 집에 사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왜냐하면 그 지옥이란 결국으로 들어갈 인생이 주의 집이라는 것 때문에 뒤바뀌었으니까요. 살아났고 생명으로 뒤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게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결국은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께로 부름받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는 이것이 곧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걸 우리가 복으로 얼만큼 정말 실감하고 그 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죠. 5절에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 힘을 얻는다.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게 뭐겠어요? 주님께 힘을 얻는다. 아마 여러분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대개 어떤 일로 낙심이 됐을 때 기도하면 힘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실 그 심리적인 요소일 경우가 많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도우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뭔가 심리적으로 조금 힘이 나게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그 자기 체면이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가는 거죠. 물론 뭐 낙심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의 방향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가 힘이 된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도해서 도와주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가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얘기입니다. 주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주가 힘이 된다. 이 말과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설명할 때마다 주가 누구신가를 아는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 주가 누구신가를 모르면요. 그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힘이 된다 이러한 말도 내가 운하는 걸 이루도록 돕는 힘을 막 팍팍 밀어줘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요 주가 누구신가를 알므로 인해서 주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주가 누군가 알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 계신다는 것으로 그리고 그 주님께로부터 내가 부름받아 그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이미 그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예수 믿고 뭐 복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어떤 그런 사람은 주께 힘을 얻는다 이걸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마음이 딴 데 있거든요. 가령 그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항상 그 착각이 뭐냐면 야, 저 사람들은 음악을 잘할 것이라는 그런 그 착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조율사들 음악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 우리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 그 사람 확인했어요. 음악 몰라요. 음악 지망치기 알죠. 그 사람은 누가 합창 들으면은 누가 어떤 음이 틀렸다 기막히게 안답니다. 노래 잘 부르겠네요. 전혀 모른대요. 피아노 못 치고 음악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저 음을 아는 걸 가지고 먹고 살기에 피아노를 만질 뿐이죠. 그러니까 피아노로 어떤 음악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감동과 기쁨을 누리는 이런 음악의 세계는 마음을 두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예수를 믿고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음을 알아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받아 잘 살면 되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세계를 알아가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를 내가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세계에는 도대체 마음을 안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의 관심 없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오는 감동과 기쁨과 그 은혜의 찬송 그걸 경험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왜냐? 마음이 나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가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주가 주께 힘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통 같은 복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주의 집을 사모한다는 그런 얘기나 또 주의 집에 그 안에 복이 있다는 얘기나 관심 받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께 힘을 얻는다 이것은요 심리적인 그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뭔가 힘을 얻게 되는 이런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그 변화는 전혀 믿을 게 못 돼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 감정이거든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질 수 있는 거.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수시로 몇 분 만에 확 뒤바뀌는 인간의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 힘을 얻는다는 것은 그 주의의 힘, 주의의 능력을 안다는 거죠. 주의의 능력이 뭔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께 여러분이 원하는 주의 힘 능력 그게 뭐예요? 내 삶을 평탄케 주는 겁니까? 성령서 얘기한 주의 능력은요 우리를 용서하고 내 모든 일을 다 용서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능력이란 말이죠.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가 내게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께 부름받았다. 그 주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주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세계, 예수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정말 여전히 죄에 가운데 더러운 게 덮치 붙어있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의 피의 능력은 그 용서의 능력은 나 같은 사람도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 안에 있다 그걸 돌아본다면 야 주 안에 있는 게 정말 복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법에게 안 나오겠습니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신가를 모르고 거기에 그런 문제 관심이 없으면은 주가 내게 힘이다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신자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래갖고 천국 갈 수 있겠노 이런 생각이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자연히 다른 사람도 심판하지 않는 거지 그래 천국 가겠나 이런 말 안 하겠나 그 말.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이 주의 능력 아래 있는데 주의 능력이 우리를 천국 보내겠다는 것인데 근데 그 앞에서 뭐 눈에 보이는 몇 가지 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죠. 제대로 못 살아가니까. 근데 주께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은 나로서는 갈 수 없지만 내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도 이런 나를 천국에 있게 한다. 그걸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 그게 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는 자기 현실에 빠져가지고 낙심을 안 하죠. 이런 의미에서 주께 힘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일에 돈 없으면 안 된다. 항상 그런 그 생각이 살아있지만은 아무리 백 번을 생각하고 천 번 생각해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원 문제입니다. 죄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 마음을 둔다면은 아, 주가 나의 힘이다. 주가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안식처입니다. 이런 그 고백을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 이런 고백에. 그 고라선 시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구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낫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주의 궁정에 하루 살다 죽어도 다른 곳에 첫날 살다 죽는 것보다 낫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뭐 솔직히 많이 바랍니까?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다. 뭐 이런 생각도 항상 갖고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왕이면 첫날을 사는 게 낫지. 항상 우리는 이제 그런 그 개념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을 산다. 그게 어떤 삶이냐면은, 죄가 용서된 거룩한 자로 사는 삶입니다. 주의 궁정 한 날은요. 죄가 용서된 거룩한 자로서의 한 날을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의 궁정 밖에 다른 곳,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장막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악인의 장막에서 첫 날을 살아도, 결국 그 삶은 부정한 자로, 멸망의 자로 사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한 주 안에 산다 하면은 주 안에서 단 하루를 산다 해도 그게 복이 있는가라 그 말입니다. 악인의 장막이 세상이라 합시다. 이 세상 첫날에 사는 것보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살다 죽는 게 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주 안에 살다 죽는 자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우리의 항상 관심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첫날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항상 여기로 쏠리니까 참 답답할 뿐이죠. 세상에서 부자로 첫날을 사는 것보다도 주 안에서 한날을 사는 게 더 낫다는 어떤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지를 못하고 또 이 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와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이 뭘 지향하고 있는가. 그걸 좀 갖고 더듬으면서 우리가 가는 그 인생길도 좀 깊이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어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께 마음을 두고 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죠. 주께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주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근데 자꾸 이제 이 한국교회는 이 성경을 치맛대로 자꾸 뜯어 고칩니다. 이 말씀 성경 그대로 보면은, 아,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자꾸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는다. 자꾸 이렇게 자꾸 바꿔가버리는 거예요. 성경 저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다른 건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아는 거죠. 이 말은 오직 생명의 문제 안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에서만큼은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제야 뭐 얼마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문제에서만큼은 돈 가지고 안 되고 뼈 가지고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한다 이러한 얘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오직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나오고 그것 때문에 주께 마음을 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자 그런 상태가 바로 복이 있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복 전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84편이 주께 의지한 자 복이 있다 이 말로 끝나고 있는 것은 이 83편 저자가 어떤 인간의 한계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주께 의지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로 끝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좋은 것으로 둘러싸인 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주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면 복이 있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복인을 여기지 아니한다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 마음을 두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고 하나님 은혜예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들이 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주께 두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주께 의지하게 하고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모든 일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니까 결국은 내게 힘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알미 힘이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아는 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고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절함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누린다는 것 참 좋긴 하지만은 그 부를 누린다는 것이 그렇게 또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 부를 누릴 만큼 누려가면서 하나님 나라 주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 보면은 그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관심 항상 다른 데 있죠. 근데 만약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노숙하게 되면서 그런 자기 처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게 되었다면은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이런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삶을 가지고 뭘 얼만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복이 있다 없다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은요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느냐 주께 마음을 두고 있느냐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 안에 있느냐 이러한 문제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4편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산다거나 많이 가진다거나 그런 쪽으로 향할 수 없다는 걸 다시금 생각하시고요. 항상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되고 주가 힘이 되는 그런 신자된 삶을 살아가는 데 관심을 우리가 둬야 될 겁니다. 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복 있는 그런 자의 길을 힘써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복이 있는 자인지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시고 이 땅의 끝을 가지고 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문제로 우리의 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주의 집을 주의 집에 거한 자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복된 자로 복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